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인데요. 일단 먼저 본문을 제가 읽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다음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강의 설교를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갖기를 원하고 그래서 23절과 24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고 오늘은 특별히 여기에 나타나 있는 평강의 하나님 이것을 평강의 왕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평강의 왕이라고 할 때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평강을 얻는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격변의 시대를 염두에 두고 그래서 사람의 예측을 초월하는 어떤 환경을 그 가운데서 어떠한 평강으로 이것을 승리 가운데 이길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의존적인 동물 중에 하나가 양이고 피조물인 사람은 양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창조주에게서 분리되는 순간에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한 창조주와 분리된 창조주를 의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스스로 힘으로 생존을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평강이 없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빠르게 애를 써서 안전을 확보하면 되잖아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원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마귀는 이 음성을 들려줍니다. 하나님 같이 되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영원히 피조물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치가 격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성경 최초의 책 3장에 하나님 같이 되라고 유혹하는데 그것은 독립하라 이 말이에요. 땅에 뿌리를 내린 나무에게 땅을 떠나라는 제안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왜 이런 제안이 최초의 사람에게 솔깃하게 들렸을까요? 왜냐하면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5절 잠시 보겠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지금 마귀는 뭐라고 창소를 했는가 하면 엄청나게 좋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로 하여금 가지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해 놓았다. 하나님은 힘센 존재이다. 너희들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위과 즐거움을 통제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진다. 이 아담의 후손은 이때로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립을 시도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없는 삶을 구상하고 추진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분이 크시기 때문에, 천둥번개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대충의 관계를 유지해 나갑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이 현상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 자신을 드리기까지. 실상이 무엇일까요? 진실이 무엇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과 기쁨을 제한하시는 그러신 분일까요? 마귀의 속임처럼 과연 그러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의 기쁨을 극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열망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선악과도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안일까요?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다시 말해서 10절에 있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하는 이란 계명말이에요. 명령.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계명을 주는 것은, 계명이면 보통 부담이 되는 거죠. 지켜야 되는 겁니다. 또 이거 지켜야 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입술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다른 말로는 너의 행복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왜 내게 이러한 명령으로 힘들게 만들지? 용서하지 아니함에서 오는 정신적 감옥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용서해야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근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감옥에 갇혀요. 하나님은 나를 자유케 하기를 원합니다. 희한하게 미움이 지속되는 순간에 저 사람 내가 미워할 만한 근거를 제공했어요. 나쁜 짓 했어요. 불의하게 행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움 가운데, 판단 가운데, 정죄 가운데 잡아놓고 있습니다. 너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희한하게 내가 갇혀요. 감옥에. 주님께서 그래서 용서를 실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주님의 명령은 우리의 기쁨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유익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그분이 나의 최선을 원하시나, 나의 진정한 복지를 원하시나,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열망하시는가? 요한복음 10장 11절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릴 정도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버릴 정도의 사랑을 품으시고 우리에게 나를 신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여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룹니다. 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하는 것, Peace with God.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이제 그분과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 큰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이사야는 그의 주님께서 주신 계시를 따라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누구와의 평화 하나님과 어그러져 있던 관계가 나의 주 예수께서 징벌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생에 일어난 놀라운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복된 아주 극히 좋은 놀라운 사건 나의 신분적인 변화가 이로 인해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 관계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즉 그리스도인이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계속 살을 끄고 있어요.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를 겪으면서 이 세상이라는 거친 덜 깊은 계곡에 존재하고 호흡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7장 16절에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고 문화를 공유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입니다. 우리의 데스티니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 일반적인 부르심과 관련된 무엇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세대는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갑니다. 초대교회가 오순절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다른 차원으로 들어간 것처럼 마지막 세대는 정말 다른 양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가올 환난의 때를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가 몇 달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강해하는 가운데 3장 4절에 이러한 내용을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기능하게 되었을 때 그때 기초 진리로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줬는가 하면은 예수 믿으면 환난 당한다. 진정으로 예수를 추구하면 이 세상 시스템은 하나님 나라를 가치를 반영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충돌한다. 그래서 너가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신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겪는 그 아픔과 고통과 환난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대한 거룩한 디자인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여 이 가운데 불을 물을 통과할 때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는 환난을 예견했고 그것이 일어났어요. 지금 마지막 때의 교회에 대한 것이 선지서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같은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두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어떻게 풀어질까라고 우리 마음을 어수선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 구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1절 보십시오. 마지막 세대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가 겪었던 그 시작의 교회, 마지막 세대의 교회, 아주 다른 차원으로 다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대속의 드라마가 종결될 때 마치 아이를 잉태했던 임산부가 잉태의 순간이 왔을 때 그 생명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기까지 겪어야 되는 진통이라고 할까요? 그 세대가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것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대환란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이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은 사람마다 성경을 이해하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이것을 밝히는 것은 오늘 주제가 아닙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제가 강의할 때 이것을 자세하게 시간을 두고 다룰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라.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 뒤에 표현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때까지는 언제예요? 마태복음이 쓰여진 그 시간을 중심하여 그것이 언제인지 주님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 때 마태복음이 쓰였는지 우리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동안이기 때문에 AD 70년 이전일 거라고는 추정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아무튼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또는 다른 민족들이 겪었던 모든 환란을 통틀어도 이러한 참담한 환란은 없었다. 그것뿐만 아니고 다가올 이 환란은 그 후에도 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유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 끔찍한 경험도 여기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후에도 없을 무엇입니다. 자, 이런 환란에 직면하면 이런 환경은 내가 마음을 스스로 가다듬어서 이제 잘 될 거야. 괜찮아. 이렇게 내 자신의 마음을 추스러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 불편한 일이 야기되었을 때, 내 마음을 다스리면 지나가는 게 있거든요.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다가 몇 번 머리를 흔들고, 착한 생각 하면서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21절은 내 마음을 다 잡는다고 해가지고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평강의 왕께서 나의 마음을 지배할 때만 이기니 가능해요.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나의 리더가 되셔서, 목자가 되셔서, 삶의 운전자가 되셔서 이끌 때만 요동치 않을 수 있는 환경이 다가와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쓰여진 이 책에는 이 평강의 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마도 이 평강의 왕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실 것을 몰랐을 거예요. 십자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 의해서 넘겨주고 로마 병정의 손에 의해서 못 박힐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주신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적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떤 아이일까 도대체 어떤 남자아이일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통치를 의미하는 이 정사라는 것은 government예요. governing, govern, 통치. 그분의 이 아들에게, 이 아이에게 통치가 걸려있고 있는 뜻이에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wonder, 신비란 뜻이에요. 모사라, counselor,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이인데 전능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이 분에게서 나옵니다. 마치 이 표현은 마귀를 보고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지요. 거짓의 시조가 거기서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Father of Eternity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이 이 분에게서 시작됩니다. 이 분이 사람의 생명 가운데 존재 가운데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을 입게 되는 Father of Eternity 영원의 영원한 생명의 시조이신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에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사야가 이 표현을 하고 이 약속을 하고 난 700년이 지났을 때 평강의 왕께서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입에서 신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왕의 약속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않다라고 했는데 지금 너희들에게 약속하는 이 평안, 평강은 나 외에는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다. 다가오는 미래를 세상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그 위안으로 이길 수가 없다. 나의 평강이 너희에게 전이 되어야 이것이 이김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는데 두려워하지도 이 동사는 우리가 잘 아니까 근심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모습을 조금 봤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 따라서라는 동사는 그 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그 연못에서 치유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천사가 그 못에 와서 물을 휘젓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물을 휘젓을 때, 동하게 할 때, 그때의 모습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뭔가가 외부적인 원인으로 말미암아서 안에 격동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지금은 견딜만한데 잘 준비됐다라고 하는데 마지막 세대에 펼쳐진 경제적인 환경이라든지 정치적인 환경이라든지 도덕적인 타락이라든지 그것이 내 마음을 아무리 안정시키려고 해도 가라앉지가 않아요. 이 동사가 쓰인 데가 마태복음 2장 3절인데 동방에서 세 명의 현자가 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때 당시 유대인의 왕으로 있던 헤롯이 떴습니다. What?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동방에서 보통 사람이 온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인물들이 와서 무시하지 못할 어떤 의조로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그랬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재직하고 있던 헤롯의 반응, 그것이 2장 3절에 나오는 그의 반응입니다. Very upset.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He was troubled. 어떤 때 여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불안해하다는 거예요. 아주 정신이 없는 상태예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어떠한 현상은 동방에서 온 현자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없는 헤롯 대왕의 마음 상태처럼 신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격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대답은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가복음 8장에 있는 한 사건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가보시죠. 누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지금 누가 말씀했다고요? 예수님. 뭐라고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이분의 평강의 왕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을 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것은 무게를 지닙니다. 일단 이 표현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서 나온 어떤 디렉션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의지했어요.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 데스티네이션이 정해졌어요. 자, 23절.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에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큰일 났어요.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저 여러분들을 대입시켜서 뭔가를 발견할 수가 있네요. 평강의 왕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했고 지금 제자들에게는 왜 하필 이 광풍이라고 하는 이상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 잔잔하게 되었더라.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이 말 하시죠? 내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한 것을 잊었느냐? 내가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사장이 직원에게 다음 달부터 월급을 두 배로 올려주겠습니다. 그런 사정이 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사장의 말을 들으면 그 주말에 자기가 사고 싶었던 것을 크레딧으로 바로 구입합니다. 왜요? 사장의 말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의 예측을 뛰어넘는 이상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분이 안 보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약속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우리 마음 가운데 터져나옵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배 안에 평강의 왕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격동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격동할 수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이 세대는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내가 담배가 흔들릴 때 지금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 그래서 건너편에 닿을 것인가 확신을 할 수가 없는, 요동하는, 그래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가 될 거예요. 경제 전문가의 미래 예측에 나의 확신을 둔다고요?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의 자신을 드리기까지 사랑하신 그분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나의 평강의 기초를 쳤습니다. 다가올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 조금만 한번 더 보죠. 요한계시록 6장 12절 펴주십시오. 요한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성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핏빛같이 되며. 여러분 가운데는 블러드 문, 핏빛 달 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았을 거예요. 2014년, 2015년 연속적인 네 번의 계기 월식 현상이 일어났는데 2014년 4월 15일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절기로. 2014년 10월 8일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올해 4월 4일 유월절, 9월 28일 초막절입니다. 여기에 달빛이 빛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 색깔이 핏빛으로 변하는 블러드문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9월 28일 뭔가 이 세상에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해서 예측하고 또 이것을 성경적으로 또 입증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있는 큰 지진도 지금 나고 있으니까 달은 온통 핏빛같이 되며 라고 하는 이 구절에 맞추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자연현상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여섯 번째 인이 되지는 사건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자연재해 격변의 시대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런 현상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은 것, 보는 것, 일본에 최근에 있었던 홍수로 말미암은 그러한 것, 지금 메카에 거대한 크레인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은 그런 사건이라든지 지진의 소식과 이러한 것이 지금 6장 12절 14절의 어떤 사건 그게 매치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직 시작 안 했다니까요.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이것은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이때도 흔들리지 않은 평강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지금 내가 마음이 두려운 것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다가올 요한계시록 6장 12절 14절의 현장에 갔을 때 평강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이 모든 것을 나의 왕께서 지휘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걷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6장과 6장 12절 14절은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지휘하시는 사건입니다. 어디에 튈지 모르는 럭비공처럼 그냥 무한 혼돈 가운데 내가 방치되어 있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무서운데 어떻게 하지? 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지혜가 그분의 권능이 주관하는 드라마 그것이 마지막 세대 그래서 내가 이 왕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아까 24장 21절을 읽었는데 그때 큰 환란이 있겠고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으리라고 그런데 그 뒤에 22절에 보면은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주께서 주관자가 되셔서 악한 자의 손에 의해서 마음껏 이 한정 제한이 없이 원하는 대로 이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제한하신단 말이에요. 조금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4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666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짐승의 표라는 표현이 나오는 장입니다. 대부분 지금 현재 동영상으로 유포되는 이 메시지들을 제가 제한적으로 이렇게 본 느낌은 두려움을 조장해요. 제대로 마음을 준비시켜서 평강의 왕에게 초청을 맞추고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의 생각과 승리를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혼돈을 조장하는 요한계시록 13장 4절을 보십시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저 여러분 대부분 용이 무엇인지 압니다. 사탄이고 짐승이 적그리스도인 것을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기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아주 강력하게 보일 것이에요. 그래서 와 무섭다 어떻게 하지 그 말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누가 대적해 이 존재를. 근데 13장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라고 했는데 사탄이 인간인 한 존재에게 이 권세를 주었다라고. 그런데 이 드라마를 누가 허락했을까요?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마음껏 하고 싶었는데 허락이 됩니다. 하고 싶어요. 또 마음 두 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그는 42달 동안만 일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4200년, 4200억 년이라도 일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위에 군림하면서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시면서 42달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셨기 때문에 42달만 3년 반 1260일 42달만 내가 내 백성에 대한 목적이 있는데 내가 이 인류에 대한 목적이 있는데 내가 너를 잠시 사용하겠다 42달 No more. 저 그리스도가 군림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한 것은 사탄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입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은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이것을 아느니 지금 그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까지는 앞에 나와 있는 어떤 인물이 나오는데 그것을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면 그가 적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지금 막고 있는 게 있대요. 그 막고 있는 게 누굴까요? 하나님의 손. 왕의 지하에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지막 때에 전쟁의 상황을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지휘하실 거예요. 그래서 호수 이 편에서 저 편을 저쪽을 목적하신 주님께서 거의 도착하는 것을 완성시키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눈여겨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알파이신 주께서 오메가까지 이루어야 말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요 시작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일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평강의 왕이신 그분께만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청종하는 가운데 이겨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시작하신 일을 마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진정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마지막 세대를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세대를 이렇게 설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세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나 왜 이런 죄악, 죄가 간영한 이런 세대 가운데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대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게 된 날이 올 거예요. 저는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여러분께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나훔 1장 7절 말씀입니다. 나훔 1장 7절 말씀. 나훔은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선지자의 이름이죠. 이 선지자가 지금 어떤 대상을 향해서 예언하려는가, 예언한 것인가 하면 아수로의 수도 니느웨를 향한 심판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백성을 유린한 세력이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에요. 이유가 나오고 어떤 식으로 심판이 진행되는가 하는 것은 2장, 3장에 보면 나옵니다. 스크린에 준비한 것은 5, 6, 7절인데 1,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5절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그토록 강력한 세력인 아수르 제국도 왕께서 직접 개입하실 때 어떻게 5절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6절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이것은 용암이 진행할 때마다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녹이는 그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주님의 역사가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상징적인 의미로도 그렇게 아수르 제국을 제압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6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도다. 바위 요새가 산산조각 나듯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수르를 이렇게 의로운 심판을 내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제가 나훔 1장 7절을 암송한 뒤에 가끔 이것을 꺼내서 묵상을 합니다. 다가올 세대와 지금 제 자신이 처한 환경을 염두에 두고 여호와는 선하시며 여호와는 선하시며 한 이 구절을 입에서 낼 때마다 십자가로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아까 제가 읽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얼마나 강력합니까? 얼마나 거역할 수 없는 어떠한 것도 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여호와는 선하시며 이 아수르 제국을 의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그분과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자신을 드린 그분이 충돌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분이 나의 생의 주관자가 되셔서 의의 길로 이끌겠다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그 가운데 고요하게 아무 폭풍이 치지 않는 것처럼 나를 호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7절 보십시오.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 평강의 왕에 대해서 정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관련해서 편식하지 마세요. 내 눈이 가는 곳에만 성경을 펴지 마세요. 익숙하지 않았던 곳에 성경을 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내게 두벅두벅 걸어서 내 심령을 터치하도록 허용하세요. 그 주님을 확신하는 만큼 그분을 찾는 만큼 피하는 만큼 안전합니다. 마지막 때를 승리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예수께로 향하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는 왕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